오늘은 설교 제목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간단한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한다. 괴로운 일 중에 이보다 더 괴로운 일 없죠. 또 부모나 자식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다.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도 유지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요새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두 회사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있어야 그 거래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믿지 못하는 회사에 물건 팔 수 없고요. 믿지 못하는 회사에 우리가 물건에 대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은 받았는데 결함이 너무 많다. 그럼 그런 회사랑 거래를 못하죠.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없어도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신뢰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확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지,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믿겠다 혹은 따라온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건가요? 20년, 30년, 혹은 15년, 혹은 그 이상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건데 뭘 근거로 그렇게 해오셨나요, 지금까지? 성경 우리에게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럴 의지, 그럴 마음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획은 좋은데 실행할 능력이 없다, 혹은 실행할 의지가 없다.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도 계획했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그러뜨려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볼까 방해가 되는 일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 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예를 들면 공산주의 종주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한 일이 뭐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제가 통계자를 찾다 보니까 1900년대에 중국에 선교사가 몇 명 있었냐 하면 2만 명이 있었더라고요. 개신교 선교사 2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1940년, 50년 정도 됐을 때 다 쫓겨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땅에 더 이상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 땅에 이제 기독교 선교는 끝났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 삼자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말고요. 가정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하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정교회. 이거 뭐 답을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물었으니까 그냥 막 부르시면 됩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자, 2만이 나왔습니다. 자, 좀 작습니다, 2만은. 좀 더 크게 부르셔야 돼요. 아, 10만 나왔습니다. 그보다 많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경매를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10만보다 많아요. 자, 20만보다 많습니다. 80만 개가 있대요. 그럼 중국의 크리스천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자, 80만 개 대충 계산해 보시면 1억 명이요. 1억 명. 중국이 지금 네팔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면 1년에 10.86%씩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이 추세로만 가면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전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희한한 일이죠. 선교사 다 쫓겨났고 교회 지도자들 감옥에 한 몇 번씩 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는 점점 더 번성해 가더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지금도 이 가정교회, 심지어는 삼자교회도 무너뜨리려고 정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31절, 3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품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거 경험하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본 건 아니죠. 곱지 않게 보면서 비아냥거린 사람,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결국엔 무너지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헤롯처럼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걸 진압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진압을 못하면 로마 제국의 문책을 받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막냐? 이래서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을 애초에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폭동의 가능성이나 자신이 문책당하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헤롯왕,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도 한번 죽였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데 옥에 가뒀다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피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는 성경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리 죽을 수도 있는데 피할 길이, 피할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여우 같은 헤롯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했던 대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던 거 계속 할 거고 병든 사람들 그 병에서 낫게 하는 거 계속 할 거다 얘기합니다. 눈에 안 띄게 숨어 있지 않고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예전에 해왔던 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고통당할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3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될 거다. 달리 표현하면 죽었다가 세 번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려질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방해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떤 일들을 펼치신가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실 때 사람들 사용하신다는 걸 알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이름 빼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때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이 헤롯의 계획에 예수님이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아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얼른 몸피해야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맡기신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도로 부름받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으로 끝날 거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죽는 일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거셨습니다. 죽을 줄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얘기했었어요. 제자들이 말린 적 있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죽는다 할 때 바울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걸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죠. 끝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부여잡고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방법은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깨달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다라고 그렇게 깨달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고 찾아갈 수 있는 장으로 허락된 것들이 있죠.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이웃과 함께 만나서 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방식이니까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길 원하세요.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방법들을 활용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창한 어떤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절하게 호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분이 저를 통해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 들은 채 만취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는 사라지는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34절 35절에 예수님의 이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보이는 선지자들을 고통을 주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근데 헤롯이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게는 맞지 않는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참여하는 걸 스스로가 박찼고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목소리에 응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네들이 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은 예비할 분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듯 외칠 때 그때쯤 됐을 때 너네가 깨달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걸 선택해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의 삶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가득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모자란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고 계획했지만 어그러지는 거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걸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갈까를 배우려고, 알려고, 그것을 자극받으려고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 울타리 안에 붙들어 주신 분들을 사랑하는 걸까, 품어주는 걸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 이걸 찾아보라고, 시도해보라고 우리에게 구역 모임을 혹은 교회의 친교 모임을 주셨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형제 자매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법을 발견했고 발견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건 그 사람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방법을 점점 발전시키고 자연스럽게 전파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목표라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사역 한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미국 땅에 난민으로 오신 분들을 섬기는 한 교회 얘기를 우리가 소개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아요. 다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일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가능성을 열어보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따가 우리가 한 것도 해보겠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맞는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때로 어린 아이들이 우리한테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해주는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살부터 8살짜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네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이 대답이 유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깊고요, 넓은 대답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랑이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건 아니면 나한테 따뜻한 차나 뭔가를 건네줬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미소가 짓게 되는 거. 이게 사랑이 나타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는데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경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커피를 끓인 후에 아빠에게 드리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혹은 아빠가 엄마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걸 골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닭고기 하나에 담겨 있다는 거죠. 또 아이 같은 얘기도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사랑이란 우리 강아지가 나를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내버려 뒀는데도 말이죠. 변함없이 좋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것은 사랑은 영원하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찾았으면 합니다. 유치한 것부터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쉬운 것부터. 그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갔으면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이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 더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자식을 죽이고도 뉘우치지 않고 당연한 줄 여기는 부모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도 그것이 죄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점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점점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 것을 시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남들은 생각 못했지만 나한테 맞는 이 사랑의 방법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바꿔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소박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긴 합니다. 작고 유치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들이 하고 있는 대단한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게 해주시긴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터전이 되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법 연습하고 발견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얘기했던 것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깊은 마음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입으로 먼저 커피를 가져가 홀짝 다 마셔버릴 때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할 때도 있고 혹은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내 품에 더 쌓아두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되갚아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는 합니다. 나한테 아직은 맞지 않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찾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바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는 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돌봄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되기를 원하며 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